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13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4일 오전 7시 41분경부터 51분경까지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여름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한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7월에서 9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소송의 일부 원고가 해결책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실현에는 우여곡절도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도쿄 긴자거리에 있는 일본식 스키야키 쇠고기 전골요리 식당에 갔다가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오므라이스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소속 3개국 정상들이 13일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유지에 대한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상은 또 오커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영내 중국의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해왔다며 핵잠수함을 통한 대중국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 소속 세 나라의 전례 없는 협력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오랜 관계의 힘과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겠다는 공동약속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상은 호주에서 승조원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호주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호주에 최대 5척의 최신의 공격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13일 연합군사훈련인 쌀랑립을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 제25보병사단과 필리핀 육군 제7보병사단 3,000명이 3주간의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필리핀 최대 군사캠프인 막사이사이항과 미군이 접근권을 가진 필리핀의 한 군사기지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1월 말 미국은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추가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2014년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필리핀 기지에 배치할 수 있는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2일 성명에서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를 이간질할 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영내 국가들의 합동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중단했던 관광비자 등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15일부터 재개합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13일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홍콩과 마카오의 외국인 단체 여행객들과 상하이에 기항하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외국인들의 광둥성 무비자 입국도 재개됩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다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 정권의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시진핑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법을 준수해 탈북민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황해도와 함남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와 그 밖에 함남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잠시 내리겠고 오후엔 함북 지역에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15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실시하는 가운데 북한은 다양한 발사 플랫폼과 장소를 활용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7시 41분께부터 7시 51분께까지 북한의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현은 지금까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던 곳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약 62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합참은 비행 고도와 속도는 언급하지 않았고 미한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종합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현에서 620km 거리면 제주도와 독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비행거리로 미루어 이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 이제 적대행위 금지구역 가까이서 미사일을 쏘므로써 한반도 긴장상을 좀 더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로 추정이 됩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하에 연합 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을 추적 감시할 것이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올 들어 다섯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새 세 차례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서해상으로 쏘았고 지난 12일엔 신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잦은 도발은 지난 13일 시작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미한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최근 도발이 다양한 발사 플랫폼과 발사 지점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에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면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보면은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을 했고요. 발사 장소도 각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훈련에 대응해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미사일들을 다양한 장소,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서 도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강조하는 그런 측면의 무력 시위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한 연합훈련 기간 중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원된 연합훈련 기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엔 자신들의 도발을 내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는데 최근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사일 발사 사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아사자가 나올 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부의 위협과 이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부각시켜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오는 16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의 즈음에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둘러싼 한국 내 여론 갈등을 부추기고 한일 협력을 방해하기 위해 일본 열도 방향으로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내부는 결속시키고 남한과 한미,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갈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도발을 최대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한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시점 전후로 미국의 최신 정찰기들이 잇따라 동해와 서해 상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항공기 추적 서비스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에서 8시 무렵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벌이 동해에 출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공군의 RC-135U 컨베센트 정찰기도 한국을 동서와 남북으로 가로질러 서해 상공에서 장시간 비행하면서 오후까지 감시 활동을 폈습니다. 미국이 최신 정찰기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운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동향 감시뿐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전략 도발 움직임까지 감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중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나 ICBM 정상각도 최대 사거리 발사 또는 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한편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이틀 연속 향후 예상되는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전화 협의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강조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도발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미한 동맹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정권의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ns first tested a submarine launched missile capability in 2016. They've been refining it.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을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그것을 개선하고 있고 다양한 반복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난 24시간 동안 북한이 잠수함에서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분석 중이며 그들의 역량 측면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북한이 취하는 조치들이 한반도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을 저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of course, we're not going to let any steps North Korea take deter us or constrain us from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전략 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며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824 영웅함 잠수함을 동원해 발사가 이뤄졌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발사된 두 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 궤도를 2시간 6분 3초와 2시간 6분 15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12일 오전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SLC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SLCM 두 발을 824 영웅함의 수직 발사관과 어뢰 발사관에서 한 발씩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가 영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실기동 훈련이 포함된 미국과 한국의 강화된 연합훈련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 SLC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SLCM 발사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SLCM 발사를 알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유사한 행동의 맥락에서 말했듯 이는 영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aware of the DPRK's 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 test as we've said in the context of similar actions.
이어 북한의 예고 없는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행위의 또 다른 사례라며 그것들은 민간 항공과 해상 활동에도 용납할 수 없는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수많은 위협에 대처하고 이번 행정부 초기에 제시한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와의 긴밀한 조율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focused on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multitude of threats that's posed.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동맹인 일본, 한국과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 두 동맹과 심화된 협력을 환영하고 양자뿐 아니라 3자 간에도 계속 협력할 것이란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의 3국 관계가 우리 공동의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도발을 계속 목격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고 대서양의 반대편에 있는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s we continue to see these provocations, we're going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Indo-Pacific. We're going to work with our partners on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도 살펴볼 것이라며 최근 며칠 사이 우리가 제재 회피를 단속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들을 추적한 사실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의 모든 이사국 특히 상임이사국의 공동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강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기간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7차 핵실험은 그 자체로 영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A seventh nuclear test would be a dangerous provocation. That would itself.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도 특별히 5개 상임 이사국이 이러한 불안정한 사안에 대응해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길 바란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5년 만에 실기동 야외 훈련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한 연합 훈련은 오래 지속되고 일상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Look, the exercises that you're referring to are long-standing, they are routine. They're
이어 연합훈련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모두를 지원한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은 우리의 안보 공약을 가시적인 방식으로 강화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동북아시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과 영내 미국인은 물론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을 더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따라서 연합훈련은 그런 안보 환경에 따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는 안보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이를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So it is as a result of that security environment that we are as a result.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대화와 외교에 관여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비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게 훨씬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일미군은 북한의 잠수함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철통 같은 일본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주일 미군 사령부는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과 강력한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주일 미군 공보실은 13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냐는 후유이의 서면 질의에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독으로 또는 양자간 실시하는 정기적인 높은 수준의 현실적인 훈련은 일본 방위에서 조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위협, 위기 또는 인도적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13일 어제 아침 북한 신포 인근 해상에 북한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건지 노동신문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이 824 영웅함이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발사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발사된 두 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이 동해에 설정된 1500km 개선의 거리를 모의한 8자형 비행궤도를 2시간 6분 3초와 2시간 6분 15초간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네, 북한의 잠수함 순항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로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는 데 기술적 한계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13일 VOA에 북한이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우려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augments the threat to South Korea and U.S. forces there. As well as citizens and forces in Japan.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발사는 한국과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에 대한 위협을 증대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체계를 확장하고 발사 체계를 다양화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 저수지와 이동열차,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발사 원점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랭너 연구원은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높고 저고도로 비행하며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가 어려우며 잠재적으로 한국 해안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발사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추가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려되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도 북한이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한 동맹의 방위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What we're seeing in the different types of missiles is the clear indication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맥스웰 부대표는 우리가 다양한 미사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미한 동맹에 대해 딜레마를 조성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라며 다수의 다양한 역량과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방위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벤의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비행하고 있어 수직 발사관이 아닌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벤의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824 영웅함을 활용해 별다른 개조 없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 같은 2,000톤급의 잠수함으로는 의미 있는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So if you've seen a U.S. missile submarine, they have a bank of 24 in the Ohio.
베네드 연구원은 미국의 18,000톤급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24발의 핵 미사일을 쏘는 발사구가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고래급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이 한 개뿐이고 수평 어뢰 발사관은 2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도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려면 미사일을 여러 개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북한의 잠수함 역량이 초보적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갖추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Probably a very long road until they have nuclear submarines or other technologies that are silent enough not to be tracked by US submarine hunters.
실러 대표는 미국의 잠수함 추적 기술에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핵 잠수함을 북한이 개발하기까지는 갈 길이 아주 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잠수함처럼 세컨드 스트라이크 역량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러 대표는 또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 잠수함이 미국의 핵 보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멀리 항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kind of submarine would have to go a very long distance to get close to the United States. Now, the U.S. has pretty.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상당히 정교한 대잠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과연 미국이 놓칠 만큼 북한의 잠수함들이 조용할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용 잠수함을 한 척 가지고 있을 뿐이며, 추가로 한두 척을 건조하는 징후들이 있지만 확실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력 잠수함인 소련이 설계한 구형 로미오급 잠수함들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한 동맹도 이에 맞춰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다종화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새로운 역량이 아니며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방위 개념과 역량,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따라서 북한이 시험에 나설 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 진전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needs to be modified to cover these cruise missiles because they are really threat, particularly in the region.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순항미사일이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미군 등 영내의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가 순항미사일을 포함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항미사일은 점증하는 문제라며 하지만 북한의 개발 추이를 볼 때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과 맥스웰 연구원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될 당시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 역량을 보이지 않았을 때였다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향후 기술 개발을 내다보고 순항미사일 발사도 금지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적인 안보리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거듭 우려를 나타내며 탈북민을 사지로 몰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탈북민은 강제 북송이 아닌 보호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중국 외교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국 내 탈북민에게 국내법 원칙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뒤에 논평 요청에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중국은 중국으로 탈출하거나 중국에서 일하다 탈출한 북한인들을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가 아닌 불법 경제 이민자로 계속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그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심지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되기 쉬운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무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 1967년 의정서 및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베이징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국가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해왔지만 지난 1, 2년 사이 중국을 직접 호명하며 국제 규범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중국의 수백 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다는 국제인권단체의 지적에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 내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의 구금과 강제 북송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 여성 보호 등에 관한 외신 기자의 질의에 우리는 일관되게 법에 따라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중국이 말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에 탈북민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1년 탈북민 강제북송 상황과 법적 근거를 요청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공동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그 같은 입장을 밝히며 탈북민들은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중국 정부에 계속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또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인들에 대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인권조사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BOA에 구두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유엔 내 여러 협약 이행 관련 심의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5월에 열릴 중국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심사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유엔의 가치와 정신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중국 내 탈북 여성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국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국, 한국, 일본 3국 공조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데 대해 이것이 미한일 3국 공조 확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맥카울 위원장은 17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동맹국들이 이견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계 미 의원이자 미한일 의원회의 미국 측 단장으로 활동해온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 의원도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온 것을 환영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11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한일 3국협력 강화가 이렇게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며 한국과 일본 관계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맹은 계속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 지도자들이 이 새로운 양자공조회장에 용감하게 발을 내딛어 기쁘다며 이 수십 년 된 도전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양국이 진지한 대화를 계속하길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배상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모두 참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13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중국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에 있어 모두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 동맹국을 오랫동안 갈라놓은 이 분쟁을 극복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모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도 일제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이번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7일 성명을 내고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에 전념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이런 노력에 있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 강제징용 분쟁의 외교적 해법이라는 최근 발표는 역내와 자유세계의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외교와 협력에 대한 일본과 한국 각각의 의지 덕분에 20세기 갈등의 긴장이 21세기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이번 발표가 한일 그리고 미한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8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성과에 대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우리의 나라들과 국민들 간 더 지속적이고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며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 안전,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희망을 북돋우는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사이 분쟁 해결은 역내에서 지금같이 중요한 순간에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이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한국 정부의 조치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한 동맹 강화 방안으로 한국을 주요 7개국 G7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대해서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타당한 주장이라며 반겼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주 7개국의 한국을 포함해 G8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 70주년이 된 미한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공식 참여하는 G8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은 혁신 국가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 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나라, 문화 강국이자 국제적인 선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터니 김 연구원은 10일 70년간 변함없는 미한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행정부의 G7의 한국을 초청해 G8으로 확장하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라며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한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날 법치와 인권 존중 등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G7의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터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13일 BOA와의 통화에서 현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G7의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ould make sense given all that we're confronting these days. Certainly, I think you know, over the last years, what we've seen is the Republic of Korea.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합류하고 주요 20개국에서도 단순한 회원국이 아니라 지도적인 역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20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금융위기 상황과 관련한 재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세계 20개국 협의체입니다.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당시 회의에서 금융안정을 위해 부실자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효과적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한 경험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이어 한국이 다음 G7 정상회의에 초청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교토통신은 지난 9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늘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고 보도하며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이 G20에서 보여준 역할은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가늠할 좋은 예가 되며 이는 국제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 ROK might be invited as to the next G7 summit. Again, I think if you look at the role that the ROK played in the G20 has played in the G20 over the last decade, so it's a good example.
알렉산더 버시바오 전 주한 미국 대사도 13일 VOA에 한국을 G7 추가 회원국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certainly valid arguments for considering South Korea as a possible additional member.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한 관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G7뿐 아니라 여러 형태의 국제협의체에서도 한국의 역할 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Yeah, in particular, continuing to increase South Korea's role within the G20 framework. It's the kind of step-by-step engagement with the Quad.
특히 G20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계속 증대시키고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쿼드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며 중국의 점증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안인 미한일 3자 간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일본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자 무역 선도국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한국을 G7 공식 회원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관하거나 자행하는 북한 정부에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를 갈구해온 북한 주민의 오랜 인내, 유엔이 실질적인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가 북한 내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새롭게 조명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새 보고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국경 봉쇄 장기화 조치가 어떻게 취약 인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5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의 윤이나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가뜩이나 식량과 의약품, 보건, 생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규제 불균형적 영향을 설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이 주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제한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감소하고 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여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광범위하고 일반적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 만연하고 일상적인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서가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살몬 보고관이 북한 정부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북한 당국이 구금된 여성을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식량 박탈 등 비인간적인 환경에 처하게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또 다른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 관한 암울한 전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전략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다른 중대한 인권 침해를 기록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음을 강조하며 유엔의 추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윤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우선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증진 목적에 다른 메커니즘을 갱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여성과 소녀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그런 폭력을 아무런 처벌도 없이 저지르는 것이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이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주민들이 정의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필 로버트슨 아시아남당 부국장은 지난달 BOA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과 열병식에 집중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지도자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더 큰 고통을 주는 역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 오는 21일 제네바에서 미국, 한국, EU, 일본, 룩셈부르크와 함께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엔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박지현 씨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 황해도와 한남 남부에 비, 평안도와 그 밖에 함남 지역에 비 또는 눈, 오후에 한북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5도가량 되겠습니다. 지역 별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리게 구름 14도, 최고 16도. 남포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8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8도. 강계는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 오후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1도, 최고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는 구름 많고 최저 6도, 최고 11도. 개성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2도. 사리오는 맑은 가운데 최저 9도, 영하 9도, 최고 0도 되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4도. 장지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최저 4도, 최고 0도.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4도.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5도 되겠습니다. 청주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1도 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리원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최저 5도, 최고 11도가량 예상됩니다. 선봉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 9도.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눈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후엔 구름만 많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하 1도 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3미터, 먼 바다도 역시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는 오전에 1에서 2.5미터, 오후엔 0.5에서 2미터, 먼 바다는 오전에 1에서 3미터 되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비오의 아침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E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임시 진행의 김영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축출하고 권력을 장악해 폭력 사태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 군사 정권은 나라를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재앙에 빠뜨렸으며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결과 3천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거의 1만 7천 명이 구금되고 15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2월 1일 버마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최소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권력을 확실히 장악하고 또 자유선거나 공정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을 연기한 것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버마 군부의 불법 통치와 그로 인한 고통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마 정권이 국민을 대표하지 않을 소위 선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데리콜렛 고문은 버마 정권이 거의 모든 잠재적 경쟁자들을 투옥하거나 위협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선거도 자유롭고 공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버마 군사정권의 국제적 합법성을 부정하는 한편 동맹국들과 협력해 정치적, 경제적 비용을 계속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1월 31일 버마의 석유와 가스 기업의 고위 관리와 무기 거래상, 정권 지도자, 그리고 그들의 사업 측근 등 6명의 개인과 3개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또 미국은 버마 당국이 선거 조작을 하기 위해 만든 연합선거위원회도 제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이 지금까지 80명의 버마 개인과 32개의 기관을 제재했다며 이는 버마 정권의 폭력 사용을 중단시키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정권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도 미국은 버마 국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버마의 민주화 운동을 강력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의 데리콜렛 고문이 말했듯이 미국은 용감하게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인권 존중을 외치는 버마 국민들을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이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8,420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국방부가 13일 발표한 국방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목표로 핵전력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국방부가 무기구매 배정한 금액은 지난해보다 12% 이상 증액된 306억 달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술미사일에 171억 달러, 전략미사일에 73억 달러, 그리고 탄약에 56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6억 달러는 기술 개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새 예산안으로 무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탄약을 최대치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가장 큰 성공척도는 중국 지도부가 매일 아침 침략을 다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공격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과 탄약 비축량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이 13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인태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태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한반도 시각 14일 오전 7시 41분경부터 51분경까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여름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한국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7월에서 9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한국 여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내에서 소송의 일부 원고가 해결책 수용을 거부하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실현에는 우여곡절도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도쿄 긴자거리에 있는 일본식 스키야키 쇠고기 전골요리 식당에 갔다가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다가를 세운 볶음밥을 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오커스 소속 3개국 정상들이 13일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엘버리지 홍주 총리는 이날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의 안보 유지에 대한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상은 또 오커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영내 중국의 군사활동을 예의주시해왔다며 핵잠수함을 통한 대중국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 소속 세 나라의 전례 없는 협력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오랜 관계의 힘과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겠다는 공동 약속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새 정상은 호주에서 승조원들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호주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호주에 최대 5척의 최신의 공격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13일 연합군사훈련인 쌀랑립을 시작했습니다. 미 육군 제25보병사단과 필리핀 육군 제7보병사단 3,000명이 3주간의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필리핀 최대 군사 캠프인 막사이사이항과 미군이 접근권을 가진 필리핀의 한 군사기지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1월 말 미국은 필리핀 내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추가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 미국과 필리핀은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필리핀 기지에 배치할 수 있는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마닐라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0일 성명에서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를 이간질할 뿐 아니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영내 국가들의 합동 노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